스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떴지. 조금 시간이 떴습니다. 현재 한 명 시청 중. 네, 전윤민님, 붉은 노을님, 반갑습니다. 아, 핸디로저님이 먼저 오셨군요. 카메라를 약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봉수님, 조미라님, 차크노미님, 붉은 노을님, 박영진님, 반갑습니다. 화면이 제대로 된지 보고 메카락이 좀 이상한 가뜩이나 없는 머리에. 네. 진영송님, 송진영님, 다이젤님, 이성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지는 살인의 최성애. 뭐 이 양반이 윤석열과 밥을 먹으면서 모의를 했다 그러는데 조카를 제 깡패를 시켜서 묻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황당한 사건, 황당한 사건. 어쨌든 윤석열이 최성애하고 밥을 먹었다면 이거는 범죄자와 협잡한 거죠. 물론 윤석열은 조국이 피의자고 최성애는 아니라 그러겠지만 이 모의하는 과정이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전혀 아니죠. 이게 정치 행동이에요. 차대정님, 그리스방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건 참 나쁜 짓을 했다. 뭐 더 이상 특별히 논평할 건 없고 이 제가 검사와 기자 하태훈의 법과 사회 경향신문에서 이 칼럼을 썼는지 과연 검사장은 기자에게 무엇이었나 뭐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지만 명칼럼이라고 추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검사와 기자가 붙어먹으면 국민들이 성불을 못하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중간 권력이 문제다. 항상 그 계획을 하면 뭔가 이 통제가 불가능한 어수선한 상황이 됩니다. 어수선한 상황이 되면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소설에 나오는 똔방각하, 똔방각하라는 소설 있죠. 그런 짓을 똔방똔방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든 검사든 지금 똔방이에요, 똔방. 똔방각하라는 소설이 있었죠. TV에서도 나왔는데 1990년 4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밤 9시 50분에 방영된 MBC 월화 드라마 원작은 최기인의 소설 똔방각하. 그때 그 연규진이죠. 그 양반이 똔방하고 돌아다녔죠. 똔방각하의 똔자가 한글 완성형으로 쓸 수 없어서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황당한 얘기. 하여튼 이 똔방각하들은 항상 이 개혁의 과도기에 나타나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서 그 계획을 좌초시킵니다. 항상 그래왔어. 역사일이 항상 그래왔어. 그렇지 않은 예외는 없다. 항상 그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 새로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중간 권력이 되어서 이 민중이 피로 일군 성과를 왜곡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항상 이런 사람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러분 이제 뭐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감시 이러고 청와대만 감시하면 된다. 이건 초등학생 생각이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냐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내가 1년 안에 청와대에서 죽어나올 수도 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문성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아니하게 민주화 됐으니까 이제 다 잘 되겠지 천만에.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많고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 군부가 들고 일어나고 군부가 조용하면 조중동이 들고 일어나고 조중동이 조용하면 검사가 들고 일어나고 항상 간을 보는 세력이 항상 있어요. 지금 의사들이 이리 난동을 부리는 것도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만하니까. 그 사람들은 문어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왠지 이 사회가 불안한 거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지? 막 걱정이 되는 거지. 일베충들은 야 이렇게 민주화해가지고 막 개판 대뿌리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폐미들이 들고 일어나고 동성애자들이 활개치고 이런 나라가 망했다. 막 절단 났다. 이제 큰일 났어. 북한이 땅굴이 3천 개 팠다는데 대전까지 땅굴이 내려왔다는데 어쩔 거냐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랖 넓은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태극기를 들어야 되겠어. 아니, 태극기만 들고 가는데 일장기도 들어야 되겠어. 이스라엘 깃발도 들어야지. 미국 깃발도 들어야지. 소련 깃발은 안 들고 나오는 게 다행이야. 참. 왜 북한 깃발은 안 들고 나오냐고. 그 사람들이 이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족민들은 때려줘야 좋아해. 한 대 때려줘서 들이대. 그러면 막 이렇게 대가리를 한 대 때려주면 이 좋아하고 막, 아 우리 두목님 아직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 그리고 신나는 거예요. 조폭들도 그런데 꼭 보면 그 두목님 앞에서 오야붕 앞에서 개개요. 그러면 오야붕이 제떨을 던져. 그럼 제떨을 여기 이제 정통으로 맞고 핏질갑을 해야 아 우리 두목님이 아직 힘이 있는가 봐 하고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정기적으로 반복한다고. 한 번 때리면 안 돼. 매일 푸닥거리를 해줘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날 잡아서 타작을 메타작을 해줘야 이놈들이 정신 차리고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맨날 줄 봤다 그러고 막 그 왜 줄 봤다 했겠어요. 요즘은 또 왜 줄 봤다 없겠냐고. 그때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야. 6.25 직후에. 그러니까 군대 와서 한글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말 안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은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부족민들 잡아다가 교실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었겠어요. 다 도망가버려. 이렇게 앉아있어 하면 앉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명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6.25 직후에 그 군대에서 한글 배운 사람들은 군인 아저씨들이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 다 도망가버려. 맨날 그 뭐 밥 훔쳐먹고 막 금방 도둑질하고 막 그래서 그때 노래가 1등병 2등병은 금방 도둑놈 상사 중사 하사는 처녀 도둑놈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부 썩어 빠진 거야. 줄 봤다라고 해서 매일 그 빵빠레를 울리고 메타작을 하고 사람을 패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통지가 안 돼. 개판돼버리는,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요즘 여러분들은 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고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사고치지 말아면 사고 안 치고 얼마나 좋은 군대냐고. 이게 완전히 현대 군대야. 근데 미군은 내가 봤을 때 아직 안 그래. 미군 놈들은 좀 사고치는 저항력 군대예요. 저항력 군대. 그 미국 그 영주권 얻으려고 자원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는 저항력 군대는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 저 다른 나라 가보라고. 우양우하면 좌양좌하고 앞으로 가 그러면 뒤로 가고 서있으러 그럼 누워있고 누워있어 그럼 서있고 절대 말 안 듣는 게 인간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아 남들도 말을 안 듣겠지. 우리도 말을 안 듣는데 제가 검사라면 나 같은 훌륭한 검사도 말을 안 듣는데 국민들이 말을 듣겠냐. 조져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정권에 대한 불신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대가리들을 조져야지 노동자 농민을 정부에서 혼내봤자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나 검사 같은 좀 이제 덩치 큰 놈들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맞배기로 메타작을 해야 이놈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가가 기강이 잡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군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딱 끌리라고 지금 노리고 있어. 그래서 왜 이 중간 권력들이 바로 하냐면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와야 될 거라고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막 노동자 들고 일어나고 대학생 들고 일어나고 미투한다고 그러고 막 폐미들 들고 일어나고 막 성소수자 들고 일어나고 막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 걱정이 많아. 그래서 신뢰감을 주려면 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기강을 잡아야 일베충들도 야 국가에 법이 있구나 하고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정신 차리는 거죠. 뭐 선진국일수록 벌금이 세요. 우리나라는 교통위반 해봤자 뭐 4만 원 이런데 선진국은 뭐 미국은 150만 원이고 막. 스웨덴인지 그 북유럽 나라들은 재산 비율로 재수 없으면 벌금을 매덕을 내야 돼. 매덕. 교통위반 딱지 한번 끊으면 몇 억, 3억 막 날아오고 막 우리나라도 좀 법을 고쳐서 이재용이 교통위반하면 벌금 1조 원 뭐 이렇게 이재용이 돈 없지. 이재용은 1조 원 벌금 내면 파산. 이재용은 그럼 1000억만 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강을 잡아야 돼요. 네, 다음 곡지는 통합정치는 불가능. 우리가 막연하게 이 연정협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왜 불가능해요. 노무현 대통령 연정을 하다가 이 박살이 났는데 통합하면 하려면 상대방이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통합 정치 안 되는 이유가 협치가 안 되는 이유가 미통당이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통당이 좀 대선 후보가 있다면 자기가 그 지지를 올리려고 코로나 좀 가만히 있으라 교회 신천지 놈들 정광훈 놈들 좀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고 혼을 낼 거 아니야. 근데 김종인은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광화문에 가든지 말든지 주호영 이놈도 대선 후보가 아니니까 희희낙낙해서 그냥 막 아무 생각이 없어. 만약 주호영이든 김종인이든 대선 후보였다면 저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정치가 잘 되려면 야당에도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은 대선 후보가 있으니까 이명박근혜 때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미통당이 도발하면 응징하고 또 도발하면 응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진을 빼놓는 수밖에 없다. 어설픈 통합은 불가능하고 통합에도 그들이 복종을 안 해요. 일단 이제 협치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주호영이든 누구든 총대를 메고 막 민주당하고 합작을 하면 또 태극기니까 들고 일어나서 또 개판 칩니다. 안 돼. 해봤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적들도 희망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딱 엎드려 있다가 사고 치면 밟아주고 또 엎드려 있다가 사고 치면 밟아주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네. 철수도 어리버리해서 이게 대선 후보도 안 되고 서울시장 후보도 안 돼. 내가 볼 때 뭐 구청장 후보 좀 가능할지도 모르지. 동네 반장도 못할 감량인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적을 자극해서 적이 큰 실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응징을 해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돌리는 그 수에는 수가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어. 미통당이 제대로 된 대선 후보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됩니다. 왜 그러냐? 저쪽에서는 깽판 칠 의도가 있어요. 작심하고 깽판 치는 거예요. 제가 그 3단계로 위기를 격상해도 잘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일부러 퍼뜨리는 놈이 있다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코로나를 퍼뜨리려는 놈들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네. 다음 곡지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뭐. 이 이야기에 그 기술은 보수라는 편견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댓글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뭐 산업 기술 이런 건 당연히 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인문학만 진보라고 생각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은 나라 기술을 뺏기다 보니까 진짜 기술이 없었어 그래요. 기술이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기술이 진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근데 마르크스가 이 과학적 사회주의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과학은 기술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이공계로 가서 기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다 이공계야. 이문계가 없어. 왜 그러냐. 기술이야말로 사회주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술은 보수 꼴통이고 인문계만 진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버리냐. 왜 산업이나 이 자본은 보수다고 생각하게 되냐. 그거는 그 좌파 학자들이 이공계를 전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지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인문계와 이공계는 뭐냐. 이공계는 산업기술이고 인문계는 소통기술이 둘 다 기술이라고. 기술은 보수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멍청한 거고 인문계도 기술이다. 소통도 기술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문계가 하는 게 예술이라든가 뭐 음악, 미술 이런 게 문학 이런 게 다 이 사회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기술인데 그 중요한 기술이죠. 쉬운 기술 아니야. 연구해야 된다고. 미학, 철학 이런 거 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김우중 어록에 그런 게지. 기술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밖에 싸우는 거지. 왜 쭈그려가 앉아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있냐고. 이 김우중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기술 그거 필요 없지. 싸움, 돈 주고 싸우면 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한다 해도 미국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자. F-35 같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자. 미국보다 좋은 거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 어차피 못 만드는 거, 2급 비행기 이건 해봤자 안 팔려. 그러니까 중국의 비행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을 건데, 이, 해봤자 쓸모가 없다. 기술을. 그래서 이 진보 학자들이 전부 이 기술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문계는 따라잡기 쉬워요. 왜냐면 기술을 다 공개해. 미학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이 문학이든 자기가 아이디어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산업기술은 절대 공개를 안 하지. 로열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인들 사실 예술도 우습게 봅니다. 좌파들이 내가 볼 때 인문학도 못해. 인문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안목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지. 안목 없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냐고. 근데 제가 볼 때 뭐 우리나라에 제대로 안목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소통 능력이 인문학이다 이런 얘기고, 인문학도 안 되는 주제에 기술을 등한시하는 이유는 정답, 기술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겪어본 적이 없다. 만져본 적이 없다. 기술자가 없다. 그래서 기술을 우습게 생각한다. 근데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츠랑 다르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기술이 있어.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을 보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홍정욱은 내가 볼 가능성이 0입니다. 0. 질문하신 분이 그레이스방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볼 때 홍정욱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아직 전국구가 안 됐어요. 얼굴 멀쩡하고 막 이, 생각이 똑바로 바뀌어 있다고 대통령이 되면 개나 소나 다 대통령 되겠죠. 제가 볼 홍정욱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그냥 0이에요. 뒷조사에 1줄만 틀면 이만큼 쏟아져요. 비리가. 그래서 이 홍정욱은 제가 볼 때 아주 어린애 같은 자서 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원래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판타지죠. 트럼프가 홍정욱보다 100배 나아요. 트럼프하고 홍정욱이 링위에서 붙으면 100대 빵으로 말로 해도 깨지고 주먹으로 해도 깨지고 돈으로 해도 깨지고 다 깨져. 연기나 좀 하고 막 표정관리나 좀 하는 거지 전혀 못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구조론이 도구예요. 도구와 구조론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구조론, 이 내부의 구조가 구조고, 도구는 이걸 이렇게 손에 쥐면 그게 도구예요. 다시 말해서, 도구를 인간의, 구조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도구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과 인간을 차별을 이야기할 때, 아,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동물은 도구를 사용 안 해. 그런데,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아니야, 동물도 도구를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인간만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그 도구가 아니야. 물론 동물도 이 부리가 도구고 발톱도 도구고 도구를 사용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 의미가 없는 거고, 도구가 계속 진보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통해서 또 다른 도구를 만들고 이 도구에서 도구로 계속 업그레이드가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일회용으로 한번 썩어버리는 건 도구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동물의 도구고, 물론 도구를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이 인간과 짐승을, 동물을 구분할 때 쓰는 도구라는 표현은 그 단순히 도구를 이제 뭐 사용한다. 뭐 특히 도구를 잘 사용한 동물이 까마귀죠. 까마귀는 막대기 이런 걸 잘 사용해요. 근데 까마귀 집을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새가 둥지를 터는 게 뭐야. 지푸라기 모아오고, 이것도 도구죠. 지푸라기는 왜 도구가 아니냐.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은 없어요. 근데 좀 진지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도구라는 게 뭐냐? 인간과 어떤 대상을 연결하는 게 도구라는 거죠. 이 도구의 사고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도구는 핸들링을 하기 나름이지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일단 이 도구는 옳다, 뭐 저 도구는 옳다, 이게 없다고. 그리고 도구가 안 좋으면 그 도구를 잘 다듬으면 돼요. 그 도구를 뭉툭해도 또 잘 사용하면 돼. 여기 두 가지 관점이네. 하나는 도구 자체가 좋아야 된다. 하나는 도구가 좀 엉터리라도 기술자가 잘 사용하면 된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보수는 그냥 도구가 좋아야 돼. 그리고 이 진보는 아니야, 인간이 도구를 잘 핸들링하면 돼. 이렇게 싸우는 거죠. 하여튼 이 도구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무사는 칼이 있어야 무사고 선비는 붓이 있어야 선비고 작가는 펜이 있어야 되고 의사는 청진기가 있어야 되고 주술사는 도구 없죠. 뭐 주술사도 사실 방울 같은 거 막 거울 이런 걸 이상한 거 들고 다니는데 그건 안 쳐주죠. 가짜 도구고 도구를 다루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도구를 다루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에 쏠리지 않아.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게 해결하는데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안 돼 하고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주의는 진보든 보수든 극단주의는 전부 세상을 도구로 보는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극단주의는 다 이 비뚤어진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도구를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 좋으면 칼로 써도 되고 칼이 없으면 송곳으로 칼을 대신해도 되고 정 안 되면 나서로 가지고 해도 되고 면도기가 없으면 칼로 막 면도해도 되고 안 되면 도끼로 막 면도해도 되고 이 수수께 없으면 전봇대로 막 쑤셔도 되고 항상 대체제가 있어요. 이게 도구의 관점이야. 그래서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은 도구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도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트의 세계 이 자체가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구조론에서 엘리트를 강조하는 게 엘리트 자체를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엘리트를 잘 조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엘리트를 잘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구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도구가 좀 투박해도 핸들링을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 말하자면 엘리트가 좋아야 되지만 엘리트가 좀 띠래도 지도자가 좋으면 지도자가 문재인이잖아. 그건 또 된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보수들이 주로 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진보는 핸들링 위주로 생각하는데 서로 적대적이라서 대화가 안 돼요. 이 보수는 진보 쟤들은 안 되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보는 보수 저놈들은 죽어도 말 안 되는 놈이다 하고 서로 삐졌어. 그래서 이 칼잡이가 칼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 작가가 펜을 미워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자기 도구를 불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트가 하나의 도구라면 그 엘리트를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 엘리트를 불신하고 엘리트는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엘리트를 까는 이유는 칼날을 잘 벼르는 거죠. 칼을 신뢰하지만 칼잡이는 자기 칼을 신뢰하지만 그래도 숫돌을 갈아야 돼. 내가 의사를 막 갈아버리는 거야. 검사도 한번 갈아버려. 윤석열 면상을 그냥 갈아버려. 숫돌하다 대고 그냥 갈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조론 엘리트주의인데 엘리트를 막 떠받드는 주의가 아니고 엘리트를 그냥 숫돌아 대고 갈아버리는 그런 주의라고. 그래서 칼을 사랑하는 사무라이라면 칼을 숫돌아 갈아버리지 칼을 그냥 모셔놓고 막 칼 형님 잘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구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죠. 막연히 막 도구를 숭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구를 막 갈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권력이라는 게 도구의 핵심인데 이게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여요. 딱 보면 권력 저기 있네. 권력이 돌아가. 이게 보이잖아.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족민들은 권력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항아리라든가 어떤 권력 상징물을 들고 있어요. 그 옛날 임금들 보면 손에 뭐 하나 들고 있어요. 뭐 홀이라는 게 있죠. 왕홀 이런 것도 있고 그 신하들도 뭐 막대기 옥으로 된 패를 하나 들고 있어. 그래서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그리고 지금 그 덕수궁 수문장, 최근에 보니까 남대문에도 수문장이 있더라고. 근데 남대문 수문장이 조총을 들고 있는 거야. 아, 황당해. 왜 조총을 거기 들고 있냐고. 뭘 들고 있냐면 많은 긴 막대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막대기를 이렇게 딱 짚고 이렇게 기울어 서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쓰이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써있으면 허리 아파.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이 막대기를 어디서 썼냐면, 소나 말, 개, 닭, 염소 이런 게 나타나면 막대기를 막 쫓아패요. 그래서 김홍도 그림을 잘 보면 소가 멋대로 관하로 들어오려니까 막 막대기를 소를 좀 패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그 덕수궁 문 앞에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그 칼 차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응편이야. 제대로 하자고. 폼 나야지. 좌우로 이쪽에 다섯 명, 저쪽에 다섯 명, 저 뒤에 다섯 명, 10명씩 이 긴 막대기 들고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그리고 막대기 들고 있다가 소나 말이 지나가면 막 패버리는 거야. 마차가 막 오면 저리 가! 그러고 미친놈, 막 그 정신병자 이런 사람 오면 막대기도 패요. 그 점을 좀 해야 재미가 있지. 지금 덕수궁 문 앞에 그냥 창 들고 있는 거는 불쌍해. 폼이 안 나잖아. 그 막대기 굉장히 멋있어요. 긴 막대기야. 그 곤장 패는 그런 막대기라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나타내는 표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디 책에 쓰겠는데 인도네시아의 국가 권력을 나타내는 것은 수하르토 부인이 직접 짠 인도네시아 국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말마다 그게 하나씩 있어. 보통 뭐 항아리야. 그래서 권력이란 말을 단어가 없어. 그래서 그 항아리라는 단어를 이제 권력이라는 말을 대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은 에너지의 낙차다. 산이나 강에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라고. 물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항상 물은 지름길을 가요. 에너지는 항상 지름길을 간다고. 왜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갈까? 더 효율적이냐 그렇죠. 그래서 항상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게 에너지의 법칙인데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로 가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 민주적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혀 안 효율적이에요. 권력적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야. 단 이제 그 권력을 만드는 게 민주적이라든지 민주적으로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사용할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나 의사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조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은 눈에 보이는 실체다 이런 얘기고 자동차도 보디와 샤시가 있고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이 있지 항상 뭔가 두 개가 쌍으로 있어요. 칼 안에도 손잡이가 있고 칼 밖에도 칼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항상 밖에 뭐가 하나 있고 안에도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칭 해서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도 손가락을 닮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지름 결합한다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려니까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항상 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 반드시 내부에 구조가 있고 그 구조가 대상 안의 도구다. 대상 밖에도 도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 인간이라면 컴퓨터라면 일단 하드웨어가 도구고 그다음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도구예요. 그 소프트웨어 안에 또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이 또 도구야. 그 프로그램 안에 또 파일이 있어. 그 파일이 또 도구라고. 도구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죠. 그 인간 안에 마음은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항상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엔진이 있고 운전기술이 있다. 항상 두 개가 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 우리는 그중 한 개만 보고 흥분해서 이게 정답이야 하고 미친 듯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좌로 갔다가 극으로 갔다가 좌파든 우파든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중에 어떤 한 개를 보고 코끼리 코만 보고 흥분해서 막 코끼리 다 봤다 하고 코끼리 뒷다리는 아직 안 만져보고 막 장님이 흥분해서 날뛰는 그런 행동이다. 사건의 전모를 봐야 된다. 이공계의 기술 혁신만큼 인문계의 소통 혁신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항상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공계는 도구고 그 인문계는 그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공계가 망치라면 인문계는 그 망치를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근데 둘 다 기술이에요. 망치도 기술이고 망치질하는 솜씨도 기술이죠. 망치만 기술이 아니고 망치질도 기술이다. 생선회를 뜬다면 칼이 좋아야 되는데 그 칼도 기술이고 그 칼 다루는 솜씨도 기술이고 항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 자동차의 하드웨어는 엔진이고 소프트웨어는 운전기술이다. 항상 둘이 같이 다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본질주의와 도구주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고 그냥 도구주의란 말 사람들이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검색해보니까 나온다 이런 얘기죠. 본질주의는 이데아라든가 뭐 영혼이라든가 기라든가 뭐 도라든가 뭔가 음양오행이라든가 이런 뭔가가 신이라든가 대단한 게 있다고 현실 전엄에 뭔가 어떤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크린에 이 그림이 있으면 저 어딘가에 필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 따로 스크린의 화면 따로 이렇게 항상 이데아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말로만 이데아 하고 떠들지 실제로 이데아에 관심이 없어. 종교도 그렇지만 말로는 신이다, 신이다 그러지만 실제 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목사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목사들은 신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뭘 하냐면 신이 여기 있으면 목사들은 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 돌리고 신도를 보고 있어요. 신을 뒤에 갖다 놓고 자기는 신을 향하지 않고 신은 자기 뒤에 있어 신도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냐면 스크린을 한다고. 신도들이 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성녀가 하는 일은, 선임이 하는 일은, 모든 종교의 교역자가 하는 일은 신도들이 신을, 진리를, 숭배 대상을 보지 못하게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역할을. 날 봐라. 신을 보지 마. 날 통해.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 물론 이제 그중에 괜찮은 목사도 한 분이 있겠지만 거의 99%가 그렇다고.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정상적이고 그게 뭐냐면 동탁이나 조조가 천자를 이제 잡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 협천자라고 하죠. 협천자를 하듯이 역적들은 황제를 인질로 잡고 민중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은 다 그런 면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본질주의는 진리의 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 반대로 도구주의는 이데아도 없어, 진리도 없어, 영혼도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기 없어, 도 없어, 법 없어, 뭐 다 없어, 다 없어, 영혼 없어, 본질 없어, 다 없어. 그 뭐가 있냐?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은 구조론에서도 하는 얘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론은 이 본질이 현상으로 복제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고 이게 현상이라 하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메커니즘이에요. 이건 본질, 이건 현상, 요 사이에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론 이 세 개가 하나라는 얘기죠. 다 연결돼 있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본질 따로 현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고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둘이 쌍으로 돌아가. 항상 같이 돌아가. 이것만 따로 돌고 이것 따로 돌고 뭐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안 됩니다. 영혼은 영혼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막 영혼 집합하면 영혼이 샥 빠져나가고 영혼끼리 막 축구한바탕 뛰고 오고 막 영혼끼리 모여서 야구한판 뭐 이런 거 없어. 영혼은 육체와 영혼은 항상 같이 가는 거지 영혼 따로 육체 따로 그런 게 있어. 다 개소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파든 도구파든 둘 다 이원론이고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파는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 이거는 썩 없어지니까 필요 없어. 그러고 도구파는 육체가 100%고 영혼은 없어 그런다고. 둘 다 허무주의야. 둘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허무해지는 거죠. 왜냐면 따로 노니까.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음 단계로 사건 연결되는 건데 사건 연결이 안 돼. 그걸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만 메커니즘이 복제되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바로 본질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메커니즘, 이 세상은 메커니즘에 불과해. 이게 아니고 메커니즘 그게 바로 이 본질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인은 이렇게 육체라고 치면 사회는 뭘까? 사회가 메커니즘이죠. 그럼 그 사회라는 메커니즘 그 자체가 바로 본질이라고. 사회가 본질이야. 인간 사회적 동물이라고. 개미가 그런데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미를 다 모아놔서 군집이 되어야 될 때만 그때 비로소 개미라고. 그래서 개미 한 마리를 따로 떼어놔서 이렇게 통에 담아놓으면 일주일도 못 돼서 죽어버려요. 개미는 혼자 되면 못 살아. 먹이를 줘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개미는 군집이라야만 개미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렇게 사회로 연결되어야만 인간이고 혼자 하면 그냥 짐승이죠. 그러니까 지구에 딱 인간이 한 명 있다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고 그냥 짐승이야.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회 그 자체가 실체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연결돼서 핸들링 되는 것이고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OX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좌파들은 뭔가 자꾸 정답을 찍으려고 그래. 그래서 뭐 성인지 감수성이다 뭐 이런 거 하나 딱 좀 너 요거 몰라 요거 알아 너 틀렸어 너 빵점 너 100점 초등학생 시험 치듯이 생각한다고. 세상을 초등학생 국어 시험 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냐고. 세상이 어디 초등학생 국어 시험이냐고. 구조를 보면 항상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못되면 이쪽에서 해결돼요. 이쪽이 잘못되면 이쪽이 해결돼요.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전술적 승리가 있으면 또 전략적 승리가 있고 전략에서 실패하면 전술로 이기면 되고 전술에서 지면 전략으로 이기면 돼. 항상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기 때문에 뭐 1라운드를 이겨도 되고 2라운드를 이겨도 되고 마지막에 이기면 되고 1라운드 져주고 2라운드 이기면 되고 이런 게 항상 전술이 있습니다. 구조로는. 그래서 OX 맞추는 것은 이 정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 또 웃긴 게 윤서인하고 진중근이 한패가 됐어. 그래서 진중근이 보수 유튜브는 다 쓰레기인데 최근에 좋은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윤튜브라는 거야. 그게 윤서인 튜브야. 그 최근에 윤서인이 좋은 글을 썼다고 막 좋은 만화를 하나 그렸다고 막 보다 나른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그걸 비판해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신저가 썩었다. 메신저가 윤서인이면 윤서인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별하냐. 아까 했듯이 게임으로 판단해야 돼요. 게임에 이기는 게 장땡이야. 윤서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일본 만화를 추정해서 일본처럼 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도 하나의 그 일본 방식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일본 방식 따라갈 이유가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진국이라 성진국, 색소대국이 되는데 우리가 아 일본은 좋은 나라야 하고 그렇게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이냐 악이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는 게 장땡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장기전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1라운드 져주고 2라운드 이길 수도 있고 일단 윤서인이 지금이라도 대호각성하고 막 우리 편이 된다면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보수에서 진보로 돌아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0이에요 0. 그런데 진보에서 보수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 당연한 거예요. 밥이 똥이 되는 수는 있어도 똥이 밥이 되는 수는 없어. 똥은 그름이 되는 거지 밥이 안 돼요. 근데 밥은 똥이 된다는 거예요. 진보는 보수가 되는데 보수는 진보로 안 돼. 하여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게임으로 판단해서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엇이 최후에 이기는가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융통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 뭐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고 최종적으로 게임에 이기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식으로 야한 사회가 좋은 사회냐 아니면 우리나라식으로 좀 도덕적인 사회가 좋은 사회냐 어떻게 보면 윤서인 말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막 윤서인은 개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후에 이기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최후에 이 지구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 모델이 이길까 아니면 일본 모델이 이길까? 일본은 아 우리 일본이 이겼어. 왜냐하면 일본 애니가 전 세계 시장을 먹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 70억 인류가 전부 일본을 따라가서 성진국이 되어버리고 막 일본 어덜트 비디오 산업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전 세계 70억이 일본 어덜트 비디오를 보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일본 AV 산업은 그 갈라파고스 신도롬이야. 일본 안에서만 먹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게 안 먹혀. 그러니까 한국 웹툰이 오히려 세계에서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 웹툰이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본 이 만화들은 출판사가 너무 권력이 세요. 출판사가 만화가를 너무 억압해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네이버가 그 웹툰 작가를 막 쥐어짜고 막 다음이나 네이버가 웹툰 작가를 작품에 막 간섭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한다고. 일본 출판사가 아예 막 작품을 이래라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보면 우리나라 웹툰이 더 성장성이 있다. 이기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그 윤서인식으로 하면 진다는 거죠. 점점 그 야한 거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요즘 만화 전부 이세계물로 가가지고 전부 이세계만 그리고 막 이세계가 뭐냐 이세계물이 뭐냐 그냥 지 판타지를 다 그려놓은 거야. 그냥 무조건 주인공은 엄청나게 힘이 세다. 여주인공은 다 주인공을 좋아한다. 주인공 빼놓고 조연들은 다 바보 덩신이다.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설정하는 거죠. 초등학생 수준이야. 점점 수준이 떨어져요. 점점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나라 웹툰이 크게 발전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웹툰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탄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독자 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야. 시장이 작아서 그렇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일본인들은 지하철에서도 만화 보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만화나 보고 있냐고. 좀 생각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그 이기는 게 장땡이고 이기려면 우리가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어떠냐면 정답이 뭘까? 정답을 찍어야 된다. 정답 누가 알지? 독일이 알아. 모르는 거 프랑스가 알잖아. 파리의 택시 운전자 홍세화. 아니야. 핀란드가 알아. 박노자. 정답은 독일이 알고 있어. 진중근. 이러고 있다고. 정답 찍는 게 답이 아니고 핸들링 하는 게 답이라니까. 참 힘이 있어야 핸들링을 하지. 그래서 이 구조론에서 항상 이 다섯 가지 답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실패하면 이 길로 올라가면 돼요. 게임을 하다 그러잖아요. 게임에 전략이 있다고. 아, 이쪽에 지면 저쪽으로 이기면 된다. 항상 그런 식으로 명분에서 지면 뭐 다른 쪽에서 이기면 된다. 실리에서 지면 명성에서 이기면 된다. 항상 이 대체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면 우리가 개혁을 하자, 혁명을 하자, 실패하면 명성을 얻잖아. 명성을 못 얻으면 돈을 벌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상대방보다 반보를 앞서가면 돼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좌파들 사고방식은 이 세상은 이제 정답을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야 되나? 내 목숨을 희생하고 친구를 살려야 되나?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한다고. 간단한 문제잖아. 친구보다 반 걸음 앞서가면 돼. 멀리 못 도망가도 돼. 항상 이런 식으로 이 답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어떤 고정된 불변의 그 절대적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 1번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도 그게 달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 고지식하게 원칙을 세워야 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조론의 결론은 항상 대체제가 있고 우회로가 있고 뒷구멍이 있어요. 아, 정문이 없으면 또 쪽문이 있어. 뒷문이 있고 항상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다. 그것이 도구를 다루는 관점입니다. 도구주의적인 생각이 없는 본질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러고 막 좌파 아니면 우파, 극우 아니면 극좌, 극렬 뱀이 아니면 극렬 한남 막 이런 식으로 메갈 아니면 워마드 막 아니면 일배충 막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자꾸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냐면 자기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 어리니까 갑이 아니니까 저 도둑놈이 총 들고 쫓아오는데 자기가 숨을 데가 없으니까 미친 듯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가 쫓기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쫓기는 존재니까 막 미친 듯이 도망가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조론을 보면 도구가 있기 때문에 도구를 잘 사용하면 돼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상대의 행동을 딱 보고 있다가 상대 저쪽으로 하면 나 쪽으로 가지. 상대 저쪽으로 하면 나 쪽으로 가지. 상대 반대쪽으로 살살 이렇게 움직이면 돼. 그게 핸들링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본질주의로 보지 말고 도구주의로 봐야 되는데 옛날 도구주의는 이원론적 본질을 부정하는 도구주의고 구조론의 도구주의는 본질과 도구가 하나라는 도구주의예요. 좀 다른 도구주의다. 신도구주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구조주의다. 네. 그래서 지금 40분 넘게 했기 때문에 43분을 했군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생방송은 아마 일요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 토, 이틀 휴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이슈가 터지면 토요일에 할지도 모르고. 네, 현재까지 68명이 시청 중입니다. 참여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